예, 부흥은 주의 영을 사모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받기 전에 퀴즈 하나 좀 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장수의 비결, 오래 사는 비결은 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예. 예. 몸에 좋은 거, 건강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겠죠.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 오늘 말씀은 회개의 복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의 단어의 이 뜻, 뉘앙스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가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자기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몰라요. 반복해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 원인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달려가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이 교만은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그 상태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해치고 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켄터키 애즈버리 대학의 큰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곳곳으로 혹은 세계로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흥은 그 시작이 어떤 메시지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한 분이 졸업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자신의 노력과 지식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때 회개의 복이 임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시카고에도, 우리 교회도 회개의 복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두 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바세바, 우리아의 처를 이제 간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그 심령은 어떠했냐면은 극도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비록 죄의 값은 지불했지만은 다윗은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임구조사 사건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모두 다 승리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대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신 일인데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스스로 힘을 과시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에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24장이 길기 때문에 처음은 읽었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누구에게 그 인구조사를 시켰는지를 살펴보면은 요압에게 시켰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보면 원래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군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불편했어요. 뭐 압살롬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의 보직을 그 병과에서 행정 담당으로 보직을 바꿔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모처럼 요압이 성경에서 요압이 정말 옳은 말 한마디 한 것이 이 24장에 나와요. 다윗을 말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는데 2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그 왕과 교만한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일들을 좀 자행한 것입니다. 어쨌든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3일 동안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갓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된 맥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재앙을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모습이 있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 표현도 겸손하지만은 한 단어입니다. 이 약물이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는 자신은 왕이고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고 난 뒤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약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겸손함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순발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교만 사이의 거리는요, 아차의 거리입니다. 아차의 거리. 자로 잴 수 없는 아차의 거리입니다. 순간의 거리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회개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잠언 16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무너진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못 받는 신비한 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법. 두 번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실수하고 죄되어서 회개할 때 회복되는 법. 할렐루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회개가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냉장고에 얼음이 얼 리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려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믿음과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노출시키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서로 죄를 자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을 합니다. 개입하기와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거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육으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바로 개입하십니다. 바로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감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여러 형태의 벌이 가해집니다. 이 벌을 성경은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막, 이상하게 저 사람이 싫어지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죽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복귀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함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순간순간 교만하여 그 삶의 자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가진 노력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탄식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회개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 이걸 가장 부끄럽게 여기도록 합니다.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만 감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어서는요, 그 삶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세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피난 가는 거,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뭘 택했습니까?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14절에 나옵니다. 그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과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생각한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절치 않아요. 외면치 않아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은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다윗은 자기를 높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강성함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그 숫자가 국방, 국력의 척도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생각 자체의 출발점이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 생각을, 어디에서 다윗의 그 생각이 나왔다 하느냐면은 사탄이 부추겼다 했습니다. 사탄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숫자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도록 부추기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 사탕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칠 때, 교만케 할 때, 불신앙하게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 숫자를 가지고 자꾸만 다룹니다.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 시험 점수가 몇 점이냐, 은행 잔고가 얼마이냐, 집이 몇 스퀘어피스 사느냐, 매출이 얼마냐, 차값이 얼마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입니다. 숫자 노름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안감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만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화를 입게 된 이유는 사실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그 원인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려고 치려고 다윗을 격동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그 계계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24장 앞에서 23장, 22장, 21장, 20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의 안일과 그 다음에 나라의 부강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목사는 교만해서 안 돼요. 목사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과 동시에 성도님들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거역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거짓의 죄, 욕심, 허세, 냉소적인 것, 무책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목사를 통해서, 교만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붙들려서 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목사가 그렇게 하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냐는 것, 그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목사가 교만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루기 위해 사탄이 목사의 감정을 자극해서 교만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바로 여기에 그 영적인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감정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지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에게 시험을 안겨주도록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만한 목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자기 감정, 거기 사로잡힌 이 목사가 되어지면은 성도를 존귀한 자로 안 봐요. 그래서 마음을 격동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게 된단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교회 고통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목사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사나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성과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처럼 성도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장 목사를 위해서 기도 얼마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닌 지어낸 다른 말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자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다가 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 양무리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압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조사해서 군대의 수가 얼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백성들을 챙기겠다 하는 그런 불순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하게 해서 해서는 안 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부흥될 때 성도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를 높이고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초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성도들 때문이라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나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과 장로들이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 놀라워요. 회개의 타이밍을 다윗이 놓치지 않았어요.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딱 엎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뭔가 잘할 때 아내는 지나치게 남편을 지켜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잘못할 때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지 마세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와 사건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영원의 보약입니다. 어두운 심령이 밝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이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는 쓰레기통은요, 당연히 파리 때나 혹은 뭐 쥐나 이런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회개하지 않냐면 마귀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교만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무너진 곳이 이제 복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회개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첫째는 기도할 때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얼거리지 말고 기도할 때 또록또록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죄된 것 서로 약점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했죠? 사탄이 정직하게 자기를 노출시키기만 하면은 성령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변화의 과정은 혼자 골방에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속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말해야 됩니다. 서로 죄를 드러내는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변화는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깨끗함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비로소 그때 완전히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좋다는 거 압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입술이 거짓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 탐욕, 욕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 욕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거, 판단하는 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복이 임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4절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할 때 갓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아리오나가 나옵니다. 다윗을 맞이하면서 맞이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희 타작마당 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 하니까 아리오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준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노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가 사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에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심판이 멈춘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그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재앙이 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성전을 건축할 장소로 택한 자리인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사망을 없이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소적 개념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저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의 열매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라는 복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뜻을 돌이켜서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삶의 자리에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회개의 복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새벽제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시련과 재앙의 문제가 풀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개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몸의 위치를 주님의 성전에 드리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복이 임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함이 있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